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유럽 여행 도중에 고속열차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하려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분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미국인들에게 프랑스 정부가 자국 국적을 선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 미국인 남성들은 바로 지난 2015년 8월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고속철을 타고 프랑스로 가고 있었는데요. 고속열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한 남성이 자동 소총을 마구 쏘려고 하자 영국인 승객과 함께 달려들어 제압하고 대형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당시 테러 분자는 자동 소총, 권총, 그리고 커터칼 등의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을 다치게 했지만 승객들의 기민한 대처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요. 파리행 오후라는 제목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인 남성 스펜서 스톤은 미 공군 소속 군인이었고 알렉스 갈라토스는 그 전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주 방위군이었습니다. 스톤은 테러범 제압 과정에서 흉기에 머리와 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국적 부여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청년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이중 국적을 지니게 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Hero.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힙합 40년. 힙합 대중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미국 워싱턴 DC에 세워진 임시 기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워싱턴 지역 매체 워싱토니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이 전시에서는 힙합 가수들이 사인한 마이크, 음반 등 500건이 넘는 수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1979년 힙합 그룹 슈거힐 갱이 힙합 음악 래퍼스 딜라이트로 큰 성공을 거두며 상업화된 힙합의 시대를 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래퍼스 딜라이트가 히트하기 전까지 힙합은 뉴욕 브롱크스에서 일부 흑인들이 즐기는 음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현대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음악 장르가 됐습니다. 래퍼스 딜라이트는 발표 직후 힙합으로서는 처음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40위 내에 들고 세계 곳곳에서 음반이 수백만 장 넘게 팔리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새로운 음악 장르의 망을 올린 역할을 인정받아 미국 의회 도서관 국가음원 등록부 소장 목록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래퍼스 딜라이트 제작에 참여했던 힙합의 선구자 그랜드 마커스 카즈는 힙합이 그런 규모로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그 시절에는 다들 힙합하는 걸 말렸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짜 계정. 세계적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가짜 계정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달 31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계정 770개를 발견해 차단한 후 최근까지 추가로 2,617개 계정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이 계정들은 지난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 2만 4천여 건에 달하던 트윗을 쏟아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작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둔 댓글 부대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와 연계된 4천여 개 계정을 삭제한 데 이어서 추가로 400여 개 계정을 발견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트윗을 7만 3천여 건 작성했습니다. 트위터는 정치적 혐오, 유해 콘텐츠, 정권 홍보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베네수엘라 연계 계정 2천여 개도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이란의 정치 선전 홍보를 위해 사용된 페이스북 페이지 260여 개, 계정 350여 개, 그룹 3개, 인스타그램 계정 160개를 삭제했습니다. 이 계정들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역할을 포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과 관련된 주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정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26개국의 근거를 두며 페이스북 사용자 200만 명이 해당 페이지들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을 팔로우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 핵심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인데요.
네.
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Having said that,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지난 29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전 세계 위협 평가 이런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른바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네.
먼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국 댄 코츠 국장의 발언이 내외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북한이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권 생존 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정부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츠 국장이 서면 답변에서는요.
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지속적인 평가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1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고 또 핵 관련 기발 시설의 일부를 폐쇄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고요.
네.
또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줬다 이런 설명도 물론 했습니다.
네, 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이런 평가,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에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 수장의 발표가 나온 그 다음 날이죠.
네.
트위터에 이 정보기관의 평가를 반박하는 그런 성격의 글을 올렸는데
네.
북한과 미국 관계는 역대 최상이다 라면서 지금 상황은 전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가능성이 상당하다. 상당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 비핵화 회의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 평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더 커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정치권에서도 정보기관과 대통령의 평가가 다른 것.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고요.
네.
또 특히 이번 평가가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경연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언론들은 코츠 국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제히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런 기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부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북한의 이전 행동들을 고려할 때 북한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이고 그가 자신이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판단과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미북 정상회담 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네. 2월 말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0일 인터뷰에서 2월 말 개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이미 또 실무팀을 개최지에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나라와 뭐 이름은 밝히진 않았지만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장소하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베트남 하노이를 저희가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30일 하원에서 발의됐는데요.
네.
법안을 보면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영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또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에 앞서 의회와 꼭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고 할 경우에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또 군사위원회에 이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 한국 또 미국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또 보고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통과됐던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내용들이 일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법안은 국방수권법안보다 내용 면에서 훨씬 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인데요. 예.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본 소식 알아볼까요?
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네.
Well, I think the key is you gotta do w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been saying, which is
설리반 의원은 24일 VOA와 기자와 만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동안 밝혀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네, 자, 이 설리번 의원이 의회에서 한 번도 문제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국방부 전 부처에 걸친 미군 준비태세를 관장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네.
설리번 의원은 앞서 잠시 살펴봤던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의회 입장을 주도적으로 작성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 중앙정보국이 80년대 작성한 북한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80년대 후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상당 기간 전부터
네.
북한의 이 테러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1983년 당시 미 중앙정보국은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흥리 요원 훈련소를 주목을 했습니다.
네.
CIA 산하 국가사진판독본부는 1983년 11월 8일자 보고서에서 사진판독과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해당 훈련소의 기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흥리 훈련소와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5개의 훈련소를 평양 일대 200km 반경에서 찾아냈다면서 이들의 위치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로 공개된 훈련소는 뭐 순안읍 요원 훈련학교, 황천, 정화, 정자, 명월이 요원 훈련소 이런 이름들이 붙었습니다.
네.
CIA 보고서에서 당시 원흥리 훈련소가 외국인과 북한인들을 위한 훈련 장소로 언급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떤 훈련을 했었던 건가요?
CIA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번에 공개된 6개의 훈련소 가운데 가장 큰 순안 훈련소에서는 북한의 잠입 요원들이 훈련을 받았던 곳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순안 훈련소에서는 작은 무기용 사격장 그리고 8개의 원형 운전훈련 코스, 장애물 넘기용 장벽 등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왔습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 최초 3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들이 받은 교육에는 정치적 세뇌, 감시, 파괴, 암살 훈련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는 쿠바 교관들이 훈련을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이 아프리카나 중국 일부 국가들하고 이런 교류를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출신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6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과 이런 협력들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옛 소련을 대신해서 직접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서 요원들을 훈련 훈련시키거나 직접 북한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9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일본 적군파 요원들이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서 일으킨 당시 사건으로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 17명이 숨졌는데요.
네.
이후 이 요원들이 그러니까 이 테러범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예,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살펴볼 차례네요.
네, 북한이 오토 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시킨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함지아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 법원이 북한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문을 금요일인 지난 25일 북한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배송을 담당한 국제우편서비스죠. DHL은 28일 오전 10시 20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착을 했는데 최종 도착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뭐 그 안에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북한이 뭐 이 우편물을 안 받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법원 기록에 따르면요.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서 니용우 북한 외무상을 수신으로 하는 우편 발송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건데요.
네.
자, 우편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들어있었나요?
예,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 그리고 판사 의견서, 그리고 관련된 해당 문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을 했는데요.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8개월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이죠.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요.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이 있다라면서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혼수상태에 빠졌고요. 그리고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만 엿새 만에 숨졌죠.
네. 뭐 북한은 원비어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 균에 감염된 이후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원비어 측의 주치의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요. 이른바 궐석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또 북한은 과거에도 이 DHL을 통해서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 법원 문서를 또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네. 미 정보 수장들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 또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또 과거 1980년대 작성된 CIA의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또 북한이 오토 원비어 사건의 판결문을 반송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폴 영이 부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여생을 바쳤던 김복동 할머니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워싱턴 한인사회도 분향소를 마련해놓고 고인의 삶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머리 곱게 따내린 15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던 김복동 할머니.
일본서 전역 강제 모집이라 각 군 면마다 몇십 명씩 모집을 하라.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던데.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일 하는데 뭐 죽게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김 할머니는 어떤 불행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근거의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2살을 하더라고요. 8년이라 하는 세월로 암흑 속에서 근거의 목숨만 살아 돌아온 우리들이.
암흑 같던 8년의 세월은 9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둘 때까지 80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냈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통과 수치심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손주 재롱을 보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인정, 배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인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김 할머니의 행보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 받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암으로 투병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던 미주 한인사회는 지난 28일 저녁 임시 분향소를 마련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향냄새가 그득한 분향소에는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이라는 문구 아래 팔을 높이 올려 환히 웃고 있는 고인의 사진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모형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워싱턴 희망나비 조현숙 대표입니다.
한국정신대협의회 윤미향 대표님한테 김복동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접했고요. 그리고 호흡이 많이 곤란해지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미국 시간 오전 9시 좀 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분향소가 미주 한인사회에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워싱턴에 직접 방문을 하셨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워낙 많은 일들을 앞서서 나서서 정말로 하셨어요. 병상에서까지도 끝까지 정말 활동가로서 투사로서 끝까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리더십이 있는 그런 활동가셔서 저희 같은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 저희 활동에 있어서 항상 힘이 되고 버팀이 되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총 238명 중 처음으로 증언한 김 할머니는 국제사회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고 이런 활동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의미가 깊었다고 조 대표는 설명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증언을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피해 침묵의 세월을 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워싱턴 희망나비재단과 워싱턴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마련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할머니의 순결한 정신과 한인사회 존경을 상징하는 하얀 장미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20대 유학생 구본성 씨는 김 할머니가 소원을 풀고 가지 못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좋은 결과를 아직 끝까지 이루어보지 못하고 병상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그 모습, 마음의 그 삶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 생전에 남기셨던 많은 말씀들이나 내용 중에서 많은 거를 또 느꼈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여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한이라든지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조차도 제대로 나눌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이제 2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북한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생전의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생전의 소원을 나누며 남은 자들의 역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워싱턴에서 저 열심히 해라 그런 계기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냥 피해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고 여성 운동가, 여성 인권가,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하셨던 역할.
또 다른 한인 여성은 평소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고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콩고 할머니들 생각하고 전쟁에서 그 여성과 아이들 피해자를 위해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부도 하시고 그런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많은 감동을 참 받았어요.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은 두려움 없이 주장하셨고 품위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고인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배웠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일대기를 정리해 배포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주요 활동으로는 1992년 8월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증언대에 선 일 등입니다. 2012년에는 전쟁 중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기부 모금인 나비 기금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이 배포한 일대기에 따르면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등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를 중심으로 각지를 돌며 피해 사실을 알렸던 김 할머니는 평소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본계 한국인 학생들의 각별한 애정을 가졌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김 할머니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2015년 AFP통신은 김 할머니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선정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씨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미국 공영 라디오 NPR,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김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가로 소개하며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합의가 일본의 법적 책임 선언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을 실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합의로 세워진 재단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당시 합의는 한일 양국이 정상적인 교섭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은 1일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고 유해는 충남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를 비롯해서 북부의 몇몇 주들에서도 반전의 기운이 높았습니다. 최악의 반전 폭동은 뉴욕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다음 모병소와 주변 건물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돈 없는 사람 목숨은 목숨도 아니랍니까? 이따위 징병법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전 운동가들은 이 전쟁이 합중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북부 지역에서 반전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는 야당인 민주당원들이었습니다. 전직 오하이오주 국회의원이었던 클레멘트 벨런디검은 전쟁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엄청난 피와 쓰디쓴 실패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연방을 위해서 시작됐던 이 전쟁이 지금은 목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그 대신 흑인들을 위한 전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란 말입니까?
클레멘트 벨런디검은 지금 당장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부와 남부가 휴전을 하고 일부 우호적인 국가들이 나서서 둘 사이의 평화 협상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벨런디검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오하이오주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공화당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모든 흑인들이 해방될 때까지 결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군사령관은 포토맥 군 사령관이었던 앰브러스 번사이드 장군이었습니다. 번사이드 장군은 프레드릭스 전투에서 패한 뒤 사령관직에서 물러났고 오하이오주 군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번사이드 장군은 오하이오주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많은 주민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국가 반역 행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앰브러스 번사이드 장군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몇 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군사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제한하고 적을 지지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역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앰브러스 번사이드 장군의 조치에 반발한 클레멘트 벨런디검은 오하이오주 마운트 버논에서 군중들 앞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번사이드 장군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감히 민간인들에게 그런 협박을 하다니요. 번사이드 장군은 민간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아니 링컨 국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링컨 국왕은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남부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연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그런 만큼 북부군에 지원하는 오하이오 주민들은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민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번사이드 장군은 몇몇 장교를 보내 벨런디검의 연설을 듣게 했습니다. 연설 내용에 합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번사이드 장군은 당장 벨런디검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벨런디검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늦게 병사들은 벨런디검을 체포하기 위해서 데이톤에 있는 벨런디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병사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고요. 벨런디검은 비판을 금지하는 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벨런디검은 신시내티에 있는 군 교도소에 수감됐고 며칠이 지난 다음 신시내티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내가 만약 법을 위반했다면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군사 재판관들은 벨런디검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합중국의 군 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을 선고했습니다.
북부인들은 군사 재판관들의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클레멘트 벨런디검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벨런디검에 대한 선고를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 안보가 우선인지가 결정될 문제였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드러나게 될 문제였는데 링컨 대통령은 사람들이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 민감한 문제 해결법을 제시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클레멘트 벨런디검에 대한 선고를 승인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면서 뛰어난 변호사였던 링컨 대통령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링컨 대통령은 벨런디검에 대한 군사 재판관들의 선고를 수정했습니다.
군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레멘트 벨런디검을 남부군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벨런디검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군대에 징집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군대에 간 병사들이 군대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런디검이 체포된 건 행정부의 정치적인 기회나 사령관의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군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남부군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반전 지도자를 환영했고 벨런디검이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벨런디검은 캐나다에서 반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디온 워윅이 부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For sure.